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죄와 범법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조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 침례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모임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구원받으면 구원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저와 여러분이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어요. 이 안에 감추어진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 진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 해서 총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총 29장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몇 장이냐? 28장이에요. 28장.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29장이에요. 그만큼 긴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자그만치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교도들의 이 도시, 우상숭배가 극심하던 도시, 음행이 극심하던 도시,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들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들수 있어요. 가장 훌륭한 목회자를 들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들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를 들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가장 훌륭한 선교사를 들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들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를 상대로 지금 바울이 자그만치 29장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할애해서 이들의 문제를 지금 고쳐주려고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바울이 함께했던 그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해서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사적인 다툼이 생기고 돈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법정에 이 상대를 데리고 가서 소송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고, 이혼 문제가 생기고, 또 여인들의 옷차림이 문제가 되고, 또 우상이 많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던 때 쓰던 그와 같은 음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겼고, 주의 만찬을 행하는 가운데 너무 무질서하게 불법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병이 들린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또한 소위 방언, 그 다음에 대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은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본인들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자그만치 29장을 할애해서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교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이상을 고린도에서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고린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자마자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유혹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잠깐 나서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바울이 떠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를 가지고 왔어요. 다른 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그 예수님, 사도 바울이 실증으로 보여줬던 그 성령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면서 가르쳐 줬던 그 복음, 그 복음과 다른 것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을 수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고린도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보고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면 추천서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무엇을 가르친다고 해도 사실 너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거짓 교사들이 다가오고 그럴듯한 그와 같은 그 유혹의 말을 가지고 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보여주려고 이 폰을 갖고 왔더니 지금 폰에서 누군가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 바울의 말을 듣다가 바울이 딱 떠나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금세 바울이 전해줬던 그와 같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입증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활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다른 예수, 다른 성령,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면 무언가 이상한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더러운 삶이 우리 속에서 나오면은 한번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봐라. 너희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다 그러고 50년 됐다 그러고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교회가 안 나간다는 사람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십일조 안 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고 우리가 다 그러고 사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받고 더욱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 킹잼 성경을 믿고 있는 소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는가? 생활관이 변해야 돼요. 세상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았다 해도 옛사람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사람의 생활관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 그 삶은 구태에 의한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 해도 겨우 간신히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만 된 그 상태지 저와 여러분의 생활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인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신자의 생활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자기가 다시 태어나게 했던 그 성도들에게 내 생활 방식이 이렇다. 내 양심이 이런 걸 증언한다 하고 지금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어떻게 사느냐?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산다.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자의 생활관 중에 첫째 원리는 뭐냐?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 잘못되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말씀을 준비하고 조금 아까 잠시 한번 봤어요.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한번 보려고 스마트폰을 갖고 나온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1장 12절 거기 있는 대로 제가 개혁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이게 단순하다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단순하다는 말, 영어 단어 아주 단순해요. 심플한 거예요. 심플. 영어 명사로는 simplicity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심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심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면 단순한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이 여러 차례 경고해요. 단순하게 이 아이들처럼 너무 단순해서 악한 자가 다가오고 이단을 퍼뜨린 자가 이렇게 다가오고 이럴 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단순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의미의 단순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그런 면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너무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사탕 준다 그러고 돈 천 원 준다 그러면 아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자를 성경이 단순한 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단순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런 의미의 단순함이 있고 또 다른 의미의 단순함이 있어요. 그 단순함에 대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성도의 삶이 단순해야 된다.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내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하게 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 제가 네이버 지식사전 가서 한번 찾아봐서 단순이라는 걸 어떻게 내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단순함 가서 딱 네이버에 단순함 이렇게 쳤더니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복잡하지 않은 거. 더 이상 없더라고요. 복잡하지 않은 게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자는 삶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복잡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복잡하면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잡하지 않은 그와 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듣는 것도 단순해야 돼요. 이 귀로 들어오는 게 너무 복잡하면 그러면 주님 믿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보는 것도 단순해야 돼요. 요새 이 스마트폰이니 인터넷이 해서 너무나 휘황찬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보는 게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와 같은 그 매체들이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이 읽는 그 책들이 어떤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읽는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게 단순해야 돼요. 옷 입는 게 단순해야 된다. 목사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니면 뭔가가 잘못이네. 그건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 목사가. 100만 원 이상 뭐 이런 양복 이런 거 할 때 어이구 이게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단순해야 돼요. 먹는 것이 단순해야 돼요. 가는 장소가 단순해야 돼요. 가는 장소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는 게 단순해야 돼요. 이게 복잡하게 텔레비전 모든 거 드라마 모든 걸 다 꿰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한번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단순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바울의 이 애절한 그런 심정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바울이 이들을 가르쳐서 지금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채워가니까 바울이 지금 질투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신부냐? 여기 가서 보니까 순결한 한 처녀로서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하고 지금 정혼이 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와 같이 부패한 그런 삶을 사랑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단교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허용을 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예수님 안에는 복잡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을 떠나게 되면 부패가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역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단순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다 죽여놓은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화려함을 추구해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건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쾰른의 대성당을 한번 보세요. 천주교 성당 내부를 들어가 보세요.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그 같은 교회들 안에 내부를 가서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거기서 예, 목사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화려한 가운을 입고 로마의 교황이 온 세상을 돌아다닐 때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심지어 중들이 있는 절에도 한번 가서 보세요. 옷들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이 지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와 같은 신전을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화려한가. 이게 세상의 종교가 하는 거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던 그와 같은 일들, 그 구습이 바로 종교의 화려함인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의식을 한번 가서 보세요. 천주교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릴 때 이 연기를 피우면서 하는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장엄하구나. 이건 뭐 개신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장엄하다, 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단순함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무언가 종교적인 이런 색채를 띠고 화려함을 가지고 무언가 이런 의식을 집행하고 연기를 피워대고 이렇게 하면 무언가 그 안에 영이 역사하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자, 한번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행위가 없이, 우리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값없이 단순하게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가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고 돈 내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불교가 가보세요. 가서 시주 갖다 바쳐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그래야 겨우 구원이 될까 말까가 죽어봐야 하는 게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신 걸 깨닫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예수님만을 제가 신뢰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고 내 자신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함이다. 이거를 떠나면 부패가 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떠나면 행위로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단순하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얼마나 깨끗해요. 복잡한 게 없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나가는 이런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맞습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복음, 이와 같은 종교, 이와 같은 구원자,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가 된다는 겁니다. 부패가 된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 해도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심성이 있기 때문에 밋밋하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밋밋하면. 우리 교회가 밋밋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밋밋해요.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이 귀를, 귀가 찢어지는 듯한 이 락 음악이 있고 이 안에서 춤추고 막 하면서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그렇죠. 무당들 같이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나와서. 이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밋밋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또 목사가 나와서 코미디, 그렇죠? 코미디 해가면서 웃기는 거 이게 없으면 밋밋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뒤로 밀어 제껴서 넘어지게 하고, 예, 방언한다 그래서 랄랄랄라 연습시키고 밤새 철야하고 금식하라 그러고 금식도 시도 수시 때도 없이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래야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아니면 잘못된 교회들이 사람의 그런 심성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 해도 그 사람들을 악용을 해서 그래서 자기 수화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 자체 그 다음에 참된 기독교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없어요.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게 이 안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뒤로 넘어지고 뭐 하면서 하는 이런 다른 영, 그 다음에 심지어 행위 복음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다른 복음에 빠질 수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했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일단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고상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군주나 땅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높은 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저기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질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주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런 모든 죄 예수님이 다 제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학대받았던 거, 공부 못했던 거, 열등감 속에 살았던 거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끝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월드컵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올림픽게임도 해요. 여러분 한번 가서 선수들 한번 보세요. 달리기 선수, 레슬링 하는 선수, 복싱 선수 한번 가서 보세요. 옷이 길고 뭐 이래갖고 이게 걸그적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기 지금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보상을 바라보고 지금 달리기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걸그적되고 복잡하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아서 이 경기장에 돌아왔어도 이게 옷이 코트 입고 여러분 뛸 수 있습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예배드리고 복잡하게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성경은 우리의 집, 여기 사는 이 세상의 집이 최종의 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있는데 이 몸이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장막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뭐예요? 자꾸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 집이 텐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장막을 입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옮기라 그러면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단순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몽고의 유목민이라 이거 텔레비전 나오는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복잡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하고자 하는 거 오래는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모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와 순례자로 장막 안에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디모데전서 6장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하세요? 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또 있느냐. 너무 하늘의 것을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하늘만 생각해.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나쁜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데까지 복잡하게 뭘 이루려고 생각하면 그러면 패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받아서 정말 건강하게 남도 도와주면서 아이들도 제대로 키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킹잼 성경을 믿는다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재물의 능력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유지하고 미디어 선교 사역도 하고 주고 싶은 자들에게 성경책도 나눠주고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를 벗어나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올무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복잡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가정생활하고 온전히 믿음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를 지나쳐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요. 돈을 추구하는 거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치면 패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재능들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7절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권면하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재능으로도 희생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김장했어요. 그 김장하느라고 3일 동안 여러 지역에 여러 성도님이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김치를 잘 장만했습니다. 이게 뭐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다스려 교회를 잘 다스려 행정적인 걸 잘 치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희생하는 사람, 주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주되 어떻게 주라 그래요? 단순함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주면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지? 이거를 주면 목사가 나를 알아주고 무슨 직책을 하나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하듯이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래요? 금식할 때 나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얘기해요. 금식한다고 나팔을 불어요. 나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고 나팔을 붑니다. 나는 십일조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다 하고 나팔을 불어요.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렇잖아요? 예. 네. 무언가 내가 드러내서 뭐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복잡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시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내게 보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단순한 분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모든 사람들 보는 가운데 드러나게 내게 보상해 주시겠다. 그래서 주는 자도 단순함으로 줘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은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어요. 맞습니까? 네. 이 세상에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 죽을 때까지 해도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해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듯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단순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하였다. 특히 목회자가 여기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했다는 거야. 여기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가 있으면 성도들보다 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 향해서 더 단순하게 목회자가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고 추천서 가져오라 그러고 나를 이렇게 능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세상에서 생활할 때 예수님께 속한 단순함을 가지고 생활했다. 이것이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이와 같은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증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